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일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지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의 기운이 팽배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큰 빛을, 은혜의 빛을 그곳에 비추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죄와 어둠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와서 지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땅에 펼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네 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일꾼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진행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운동이고 두 번째는 전도운동,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이었으며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치료운동, 치유운동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한 일꾼 모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제일 먼저 천국 운동을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병고치는 것이 아니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18절 19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천국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다른 일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었겠지요. 혼자 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오늘도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본문에서 이 베드로를 통한 네 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특별한 직분을 받을 사람들이죠.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지금부터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운동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을 선발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들의 직업은 모두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어부라는 직업은 당시 갈릴리 사회에서도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는 직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냥 가족들만 겨우 이름을 아는 정도의 평범한 어부였으며 더 나아가서 조금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험하고 거친 바닷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운동원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차출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사도로 모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발합니까? 회사들은 실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나 스펙이 남다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요. 지원자들을 비교해보고 때로는 경쟁을 시켜서 옥석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친히 부르십니다.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큰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유능하고 특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건설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보셨다는 점인데요.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1절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부르셨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응시하시면서 그들을 주목하면서 자세히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적임자로 간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된대미를 고려하면 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나약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고 실수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사도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운동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봉사할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이 무엇인가요? 나는 참 부족해서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교회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적어서, 또 나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어떤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어부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사도들을 이렇게 선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봅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사도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세상의 형통과 성공의 길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들의 어부라는 직업에 빗대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어부가 낚시하는 장면으로 묘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죠.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은 구원과 심판 중에 무엇을 가리킵니까? 심판을 가리키죠. 어부가 낚싯대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낚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네, 하지만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구약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과 더불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6장 16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구절인 1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구원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배경을 염두해 두시면서 사도들을, 신약의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사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심판의 때는 이제 다 지나간 것이죠. 사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갈릴리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건져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제부터 그들의 관심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전적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열두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조금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서 이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들은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구절 모두 그들이 곧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곧.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곧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곧장 반응했다는 것이죠. 잠시라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곧장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포기했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도 버려야 한다. 배도 버리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가족관계도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꾸물대면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덕교회 성도들아,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헛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욕심을, 거짓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방식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이제 갈릴리 땅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갈릴리 땅 전역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교육하셨다. 이것은 말씀 운동이죠. 교육 운동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셔요. 이건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모든 질병들을 고치는 치료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전도운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다루면서 적용했으니까 말씀운동, 치료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러서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라는 곳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회당터가 발굴되어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교훈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일을 사도들에게 전수하셨고, 그 사역은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말씀의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삶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한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면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복과 형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말씀 운동을 통해서 천국이 더욱 왕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운동은 또한 치유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치료하는 것입니다. 13절, 24절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든 마음도 몸도 다 치료하시고 정신도 귀신 들린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목적은 그 치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실 수도 있고 또 병원과 의사와 약을 통해서 또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통해서 치료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육신에 병든 사람도 치료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관계적으로 병든 사람들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상처로 낙심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교회로 와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그리고 치료 운동을 통해 갈릴리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에,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었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되시고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